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 연습하는 것을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있었는데 오늘 찬양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저에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이렇게 제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고 혹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시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의국 집사님 오늘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중에 인사를 조금 드릴 텐데요. 인도네시아의 우리 박종덕 선교사님 고의국 집사님 옆에 가족이 앉아 계신데 우리 김태형 목사님 동기시면서 지난번에 저희 심수제도 한번 머무셨는데 제가 지난번 천안에서 잠깐 뵀거든요.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시는 줄 제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말씀을 좀 부탁드렸을 텐데 연락을 제가 어제 받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과 그리고 전통 예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국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누가 선교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누가 제자인가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하실 수 있도록 난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로마 시대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만나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만 주라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인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길거리 사람들이 막 흥덕이 지나가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침묵하거나 다른 대답을 하면 그것은 곧바로 죽음을 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고요. 고백조차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쉽게 합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쉽게 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문제를 가르쳐서 허수, 허세, 허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군중만 끌어모았다. 하지만 무리가 많은 것을 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붕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붕은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무리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요 살이 찐 겁니다. 비대하게 덩치만 커진 것이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체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숲치기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은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죠? 시은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은이. 딴 생각하고 있었나? 난 시은이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뜻은 정확히 예수의 제자를 지칭하는 말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269번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곧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없는 어떤 단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제자가 되는 것인데 중간에 어떤 단계들이 생겼습니다. 초신자, 새신자, 일꾼.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물으면 나는 초신자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물으면 나는 새신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자가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없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제자가 된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한국교회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고인이 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수, 허세, 그리고 허상이라는 이 그림 속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람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사교단체나 교회가 하나의 동호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가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 갑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고립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히 영리 추구의 대상이나 교제 모임 정도로 이해하고 놀랍게도요, 또 그런 목적을 설정한 교회들이 이민교회 가운데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회 나오는 목적을 잘못 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 앞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분리되어도 어떤 갈등이 없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을까? 분명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조선 땅의 1세대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로마 시대의 교인들처럼 제자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복음의 부재입니다. 너무나 딱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웁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기능을 낳았습니다. 이것의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얼굴을 틀 수 없는 고백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첫발을 내딛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놀랍게도 그 교회의 문화를 먼저 배웁니다. 2015년도에 한수교회에 등록한 가정이 6가정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제가 신방 가서 신방을 간 가정도 있고 이번 주에 신방을 갈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한수교회를 등록하셨습니까? 흥덕에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뭐 건물,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분리된 첫 번째의 이유는 복음이 부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교회 안에 양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가 온전히 자라도록 어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한 이후에 그냥 거기서 그칩니다. 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여야 되죠. 엄마들이 막 얼마나 먹입니까? 먹어라 먹어라. 그런데 한국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양육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염려하잖아요. 왜 얘가 안 클까? 또래 애들보다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안 먹을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나와서 신앙의 진보가 없어도 우리는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이상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왜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자라지 않을까? 뭐라고 고민하지 않고, 뭐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염려하는데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으로서 자라지 않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양육의 부재가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교회의 본래 기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래 기능이 뭐냐면 비상나팔과 같은 긴박성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구조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딜 가든지 어느 무슨 교회, 교회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긴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89년도에 입대해서 91년도에 제대했습니다. 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백두산 교회 그 권사님하고 중직자들이 다미선교회 넘어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설교하죠. 91년도인데 저한테 그 테이프 자꾸 갖다 주고 들어보라고, 재림이 온다고 그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91년도 제대하니까 제가 만약에 92년도에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떠냐, 온다. 하, 진짜 답답하네. 예수님 오신다.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대학원에 다시 온다. 내가 92년도 지나서 다시 온다. 우리가 얼굴을 다시 보면 거짓말이다. 지금 권사님 얘기. 제가 다시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얼굴 보니까 서로 민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이 비록 잘못된 확신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얼마나 그들에게 그들 나름의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재림하신다, 아마 지금 믿어야 된다. 제가 저희 모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저희 모교회의 전도지가 있습니다. 저 모교회 전도지는 앞에 전도지 이름이 뭐냐면 급한 소식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쟁 난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주니까. 여러분, 1865년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한 중국 내지 선교회는 지금 OMF의 전신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사역지가 중국 내지에서 동아시아로 옮겨졌고요. 단체 이름도 OMF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OMF는 지금 불교, 이슬람, 또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게 굉장히 많은 동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27개 나라에서 온 1,000명의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의 16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OMF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OMF의 비전을 보면요,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아시아의 복음화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입니다. 그들은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급하게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간다.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인 팀을 이루어서 사역한다. 이들은 복음의 긴박성, 전도의 긴박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지났습니다. 20주년을 지나면서요, 그동안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을 손꼽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고, 삼촌 이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정말 감사한 한 가지는 우리 처가쪽 삼촌 한 분이 마지막 임종 숨을 거두는 순간에 조카 사위인 저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긴박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일가 친척들을 두고 이렇게 느슨하게 기도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박성입니다. 이렇듯 한국교회 세 가지 문제, 복음의 부재, 양육, 그리고 전도의 부재가, 전도의 부재의 긴박성의 부재가 결국 교회를 허상으로 끌고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보십시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분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disciple making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를 만들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내가 제자로 살면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부름받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배당에 주일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제자로 살면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부름받았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실력을 배양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리더 그룹들, 혹은 어떤 헌신된 어떤 리더 그룹들을 향한 프로그램, 특별 훈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우리의 온 생애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비잉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각자의 왕,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제자가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다가 쏟아붓는다 이 뜻입니다.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다가 쏟아부음. 근데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다가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승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요, 두 가지 요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그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의 스승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스승의 삶, 스승의 인격, 스승 자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스승에게 헌신해야, 스승 자체에게 헌신해야 왜곡되지 않는 스승의 가치와 철학이 재생산됩니다. 만약에 스승 자체에 헌신하지 않으면요, 중간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럴까? 저 스승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스승 자체에게 헌신해버리면요, 중간에 의문이 생겨도 끝까지 스승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분의 철학과 사상과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데 스승 자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요, 따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구현해내고 그분의 삶을 재생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분의 생을 구현해내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재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함의 이유이고 이것이 신앙함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은 이상 모두 다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2015년도 7월 한습을 향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그리고 전통 예배를 지나며 태국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한습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슨 무슨 성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 안에는 청중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용어를 빌리면 살짝살짝 클릭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클릭만 하고 살짝 그렇게 달아날 것입니까? 무리들은요, 성경에 그렇게 클릭만 하는 무리들을 성경은 따르는 무리 혹은 청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달라요. 무리들은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로그인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바깥에서 클릭클릭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은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무리 중에 있을 것입니까? 계속 청중으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까?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결심할 문제이고,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숨은 이제 제자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한숨은 제자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자에 대한 다섯 가지 성경적 의미를 말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원래 이 본문을 여기다가 띄울까 하다가 그냥 오히려 이것이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찾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멍에를 메야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레나 증기를 끌기 위해서 마수의 목에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를 이렇게 딱 걸죠. 이걸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멍에를 두 마리에게 메면 아무리 한 마리가 몸부림치려도 다른 방향으로 못 가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맸기 때문에 한 마리가 뻗대면요, 다른 한 마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맸다면 떼지 말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뻗대면요 힘들어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멍에를 메고 뭐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멍에를 메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배우라. 만약 우리가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존재이지,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평생 동안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첫 번째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각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내가 사는 이유이고 예배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 예배가 중요한가?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지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사정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야 되겠나?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가치를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외에 내가 또 한 가지 나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예배 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멤버십을 가진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배우는 자리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교회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큐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죠. 이곳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과 함께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신 분들 있죠. 많이 계시죠? 온전한 수련은 몇 번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수련 하신 것으로. 근데 이러죠. 나 성경 읽어지네. 나 배웠어. 그래서 난 이제 성경은 내 성경 못 했어. 난 다 했어. 아니죠. 성경 배움은요, 어느 하나를 배웠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입체적이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말씀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습지기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기도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한습지기들은 터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고 말씀의 자리만 있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이번 주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은 26년 만에 만났고 한 분의 간사님은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약속이 없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저를 찾아왔던 간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죄송한데요, 그 간사님은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3년 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벌써 중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천안에 출장을 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불현듯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십몇 년 만에. 그래서 수소문에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전화했더니 여기 구성에 살더라고요. 오시라. 그랬더니 출장 갔다가 밤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저 방에서 저하고 한 3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14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14년 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김동인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출장을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면 내가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배만으로 충분하구나. 14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던 한 사람이 그때 뿌려졌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예배만으로 말씀만으로 충분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저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두 번째 특징, 누가복음 9장 23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을 배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데,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을 그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쫓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다 하는 인사를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인격을 건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한 언덕에서 세 과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 오르바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얘기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룻은 거기서 나오미를 꽉 붙잡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의미가, 이 같은 의미가 이렇게 가까이 따른다,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입니다. 룻은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룻은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인생의 바닥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를 따를 것이다. 이때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른다는 것은 최선의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최악의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겨우겨우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따르면 그때부터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신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강력 접착제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제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이 말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한 번 죽으신 그 효과가 영원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함에 빠져도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의 그 구원은요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한수치기들이 먼저 모여서 30분 전에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편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에 눌렸지만 일에 눌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 안에서 참소합니다. 야, 너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잖아. 야, 너 그거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려도 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공로나 은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칭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체육대회에서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뛰는 뭐 2인 삼각, 3인 삼각 이런 게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뭐 달리기를 못해도 한 사람이 끌고 이렇게 가면 갑니다. 질질 끌려서라도 꼬린 지점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고 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발을 묶으시고 이인삼각처럼 가자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맞고 올래 죽도록 맞고 올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로 살살 달랠 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그냥 하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종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제자입니다. 네 번째,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목적 진술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그 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자 어느 부서에 좀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면면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참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거 사람 될까 싶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열두 사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할 사람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체라면요 봉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여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가서 새가족 신방을 가서 도전했습니다. 새벽 당번하시라고 새가족들에게. 제가 이제 신방 간 사람들에게 다 지금 키를 넘기려고 하는데 깜짝 놀래가 처음 새가족 신방 받았는데 내가 새벽 당번하시라고. 괜찮다고. 새벽 당번 하실 수 있다고. 새벽 당번이 이제 깜짝 놀라신 거 아니에요? 365일 새벽 당번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 한 5일 정도 이렇게. 여러분, 왜냐면요, 교회 성도들을 내가 섬기겠다 이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낮은 곳에서부터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그분을 한 덩어리로 묶으셨기 때문에요, 염려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훈련시켜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이것을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도성이라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는 용어를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바깥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요 부름과 동시에 불렀는데 동시에 사도성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름과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은 뒤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세상의 역할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 계승자로서의 사도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사도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증인을 추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제자와 증인의 관계를 다루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거한다라는 말은요 전부 다 입으로 전했다 이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래 말하죠. 아이고, 삶으로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지. 뭐 요즘 시대에 입으로 전해. 여러분, 제자들의 증거는 모두 다 말로 전한 것이었지 그들의 선한 생활이 일으키는 어떤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열심히 입으로 증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로 전하는 복음이 빠진 증거는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기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아서 행위를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그 상대방이 느끼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본의 성도들이, 이슬람의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신을 이해했던 것처럼 아, 훌륭한 분이야 라고 인식할 정도의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받아가면서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일 형제가 터모임을 믿지 않는 두 가정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가정들과 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이 마쳐졌는데 서로 너무 좋은 교제를 한 겁니다. 이분들도 상일 형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우리 교회에 호감도 있고 가끔씩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오기도 하는데, 책을 한 권 맞춰줄 쯤에 상일 형제가 가졌던 고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좋은 관계로서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 혜근 자매가 그 터에 가서 간증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이 자연스러웠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왔었던 YM 그 호주 YM 베이스에 있었던 셋이 리더가 떠날 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는가? 제일 마지막에 떠날 때 그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을 두고 있는 학부형들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한숙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자기 교회는 매주 나가서 전도한다. 특별히 우리가 초등부 아이들을 섬겼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덜 느낀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는 증거에는 그 행동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예수의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이걸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채로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그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 아 그래 뭐 너희가 어떻게 살든 네가 천국 가자가 아니고, 그를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야 하는 과정을 우리 지금 그 교리 공부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성화라 합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는 각 터에서, 모든 교육 부서에서, 각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절대로 완성된 사람, 완전한 사람, 잘난 사람이 오는 데 아닙니다. 흠이 많고 오류투성인데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거죠. 6년 전에 제가 흥대교회 왔을 때요, 이 건물이 뼈대만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뼈대만 있었어요. 뼈대만. 그때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올라갈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공사적인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요, 건물 모양이 나올까 싶습니다. 거적대기 같은 천막 씌워놓고 철 구조물 그대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이게 집골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공 테이프 끊는 날 가보면요, 멋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 또 해볼까요? 상우 목사님, 저를 자꾸 군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군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 근래 우리 제대했던 우리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자, 군대 얘기 질문해 보죠. 자, 군대에 가면요, 남아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제대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얼마, 그럼 제대할 때 남아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맞죠? 부러워했죠?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주셨을까요? 아직 제대할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닦고 길들이고 훈련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임무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저 죄악과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까?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완성해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공사 중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뭐 되는 듯하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리고 지체들과 교회를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돼요.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완성된 건물이 아니는데,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성이 되어 갈수록 너무나 놀랍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어 갈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었느냐 아니냐를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 딱 되면 압니다. 진짜 제자 공동체인가 아닌가는요, 딱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안 돼, 다 좋은데 그런 마음은 없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로서 아직은 훈련을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 공동체는 성령이 주시는 그 내적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증인이 되어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왜 제자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치고 그 행위를 예수와 같이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우리 사역자 회의가 있어서 오는데, 이 시티 바로 앞에서 한 7명, 대지 8명 정도,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쫙 서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도시에서 이런 거 막 안 먹힐 텐데 애들이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야, 중고등부 아이들은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자기 얼굴도 사진 찍자면 안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어서 자기 얼굴을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텐데 어떻게 저희들이 쭉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거기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섰는지 안 섰는지도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입으로 증거하고 있고 그 교회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구원에 예정된 그 충만한 수, 그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날을 사모한다면 그날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돈하겠습니다. 제자의 모습 다섯 가지. 첫 번째, 배우는 자이다. 두 번째, 제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세 번째,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네 번째,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이다. 다섯 번째,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오늘 우리는 청년들을 파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1,000명의 청년을 달라고 5년 6개월 동안,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푸른 공동체, 허브 공동체 청년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드디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이들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을 다녀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청년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엄청나게 영적으로 부대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제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부터 우리가 지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로 살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1분간만 기도할 텐데 1분간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이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요,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관점에서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제자를 만드는 일들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이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지금부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